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5장입니다. 다니엘 5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다니엘 5장 구약 성경 1241면 다니엘 5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10절에서 1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십니다. 다니엘 5장 10절에서 12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태후가 왕과 그 귀인들의 말로 인하여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가로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케 말며 낯빛을 변할 것이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있어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라.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이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엄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파할 수 있음이랴.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아멘. 다니엘 5장에는요. 그 어마어마한 제국 바벨론이 멸망하는 게 나옵니다. 근데 멸망하는 것을 어느 각도에서 이렇게 봤나 그러면 왕이 지금 잔치를 베풀고 왕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만 딱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제 그래서 5장 전체가 한 덩어리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아주 희한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얼른 한번 보겠습니다. 끝까지는 안 볼 거예요. 오늘 10절, 12절까지만 보지만 5장 1절 보면은 어마어마한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그 잔치가 무슨 잔치입니까? 벨사살 왕이 그 귀인 몇 명요? 1,000명. 이 귀인은 정치하는 사람, 경제하는 사람, 문화활동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 중에 다 이렇게 앞서서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귀인 1,000명을 위하여 무엇을요? 큰 잔치를 베스라고 그 1,000명 앞에서 무엇을? 술을 마시니라. 그러니까 제일 좋은 제국의 술을 갖다 내면서 1,000명으로 더불어서 잔치를 합니다. 굉장히 큰 잔치입니다. 잔치는 분위기가 즐거워야 됩니다. 먹자 마시자 흥청하고 막 시끄럽고요. 춤이 있고 노래가 있고 막 떠들고 좋아서 막 난리를 치는 게 이게 잔치예요. 그런 잔치인데 여기 아주 막 귀 부인들도 다 들어갔습니다. 왕후들 뭐 첩들부터 시작을 해서 높은 사람과 관계되는 여자들도 다 가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2절 한번 보십시오.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 부친 느부갓네살이 어디에서요?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온 금은 기명, 기명은 그릇입니다. 금은 그릇을 가져오게 하였으니 이는 왕과 누구요? 귀인들과 누구요? 왕후들과 빈궁들. 빈궁은 이제 그 뒤에 첩이잖아요. 왕의 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대 사회에서는 왕비나 여자들이 이런 잔치 하는데 같이 하질 않습니다. 에스더서 기억하세요? 에스더에서 왕이 어마어마한 잔치를 하죠. 어마어마한 잔치를 할 때에 흥이 이렇게 돋아지니까 누구를 자랑하고 싶었어요? 왕비를. 왕비가 그 잔치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그러니까 왕비를 불러오라고 내시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왕비가 온다 그랬습니까? 안 온다 그랬습니까? 안 온다 그랬죠. 그 자리에 있을 것 같으면, 왕 옆에 앉아 있을 것 같으면 다 잘 차리고 있었을 것 같으면 그런 사고가 없죠. 고대 사회에서는 여자들을 잔치에 이렇게 같이 하지 않아요. 보통 이렇게 책들과 문헌들을 이렇게 보면. 근데 오늘은 벨사살 왕이요. 여기에 귀 부인들부터 시작해서 다 지금 데려다가 하나님의 예루살렘 전에서 쓰던 금, 은,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오라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술을 마십니다. 희한한 사건이 있습니다. 세상 말로 하면 간덩이가 부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간덩이 부은 줄 모릅니다. 왜요? 교만이 크게 올라가면요. 자기가 간덩이가 부은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아버지 때에 하나님 살아계셨다는 이야기도 다 들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 다 있는데도 흥이 올라가니까요. 여봐라, 창고에 있는 그 그릇을 가져와라. 그거는 예루살렘 전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용하던 금은 그릇입니다. 그런 거를 다 여자들하고 같이 있는 데서 막 먹자 마시자 그러고 있습니다. 3절,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취하여 온 금그릇들, 기명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 이 빈궁은 후궁이라고 전에 나왔습니다. 후궁들로 더불어 그것으로 마십니다. 무리가 술을 마시고는 금, 은, 동철, 목석으로 만든 모여 신들을 찬양하니라. 꼭지가 돌고요. 막 해가 꼬부라지는 상태가 되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사용했던 그 그릇을 막 가지고 먹자 마시자 퍼라 부어라 막 그렇게 하면서는 금, 은, 동, 철, 나무로 만든 자기들의 신들을 막 찬양하고 절하고 경배하고 희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이제 4절까지입니다. 흥이 오를 대로 올랐습니다. 사람마다 마음이 막 업이 됐습니다. 근데 5절 딱 보십시오. 그때에 무엇이 나타납니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분벽, 분벽은 하얀 벽입니다. 석회벽입니다. 분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글자 쓰는 손가락을 어떻게요? 보았습니다. 지금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막 와글와글와글와글 그러면서 막 하고 있는데 손가락 하나가 쑥 나타나더니 하얀 벽에다가 글씨를 막 쓰기를 시작합니다. 그걸 왕이 보았습니다. 이 당시 지금부터 한 2600년 전입니다. 이 당시 제국에서는 이 지구상에서는 가장 힘을 많이 가지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이 황제가 글씨가 쓰이는 것을 보고는요. 그 다음 성경 한번 보십시오. 이에 왕이 즐기던 모여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어떻게 해요? 서로 부딪힌지라. 전쟁과 전쟁이 있고 참 죽을 고비도 넘겼을지도 모르고 이런 왕이요. 손가락 하나가 나와서 글씨를 휙휙 쓸 때에 생각이, 마음이, 넓적다리가 막 아주 막 정신없이 와들와들거립니다. 그래서 무릎이 막 서로 막 탁탁탁 부딪힐 정도로 그런 공포스러운 그런 지경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왕이 어떻게 합니까? 큰 소리로 지금 그걸 보면서 막 박사들, 술객들, 막 이런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왕이 크게 소리하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를, 이거 통칭해서 박사라고 그런다 그랬습니다. 그죠? 점장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 박사들에게 일러가는데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박사, 바벨론 박사들에게 물은 누구든지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 옷을 입히고 검사슬로 그 목에 드리우고 그로 나라에 모여 셋째 치리자로. 그럼 첫째는 누구고 둘째는 누굽니까? 첫째는 뭐 왕이고 둘째는 누굽니까? 뭐 썰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왕비가 둘째가 되면은 셋째로 뭐 이렇게도 하는데 하여튼 하고 저거를 읽고 해석을 보이는 자가 있으면 이 나라의 셋째 치리자로 삼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때에 왕의 박사가 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능히 읽지도 못하고 해석도 하지를 못합니다. 요게 이제 지금 이 잔치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잔치 분위기가 변해서 공포 분위기로 갔습니다. 잔치 분위기가 변해갖고요. 막 어수선하게 막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왕이 번민하고요. 이거 어쩔 줄을 모릅니다. 지금 뭔가 나타나서 뭐를 쓰긴 썼는데, 무언가 저걸 있는데, 아무도 인간 세상에서는 그걸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한 사람 딱 나타났는데 10절입니다. 10절. 태후가, 이 태후가 뭡니까? 그럼 왕비입니다. 그럼 누구 왕비입니까? 자기 아버지 왕비입니까? 아니면 지금 왕의 왕비입니까? 그럴 때 많은 학자들이 왕의 왕비는 아닐 거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지금 왕의 왕비는 뭐 하고 있죠? 잔치하고 있잖아요. 잔치에 여자들이 다 지금 참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태후가 왕과 그 귀인들의 말로 인하여 잔치하는 궁에 어떻게 해요? 이제 들어옵니다. 막 시끌시끌하고 저거 봐라, 저거 누가 해석 좀 해라 그러고 막 고함 지르고 난리치고 하니까 그 말이 태후에게 들려서 태후가 이제 잔치하는 자리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왕비는 아마, 이게 추측입니다. 왕비는 아마 같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태후는 왕의 아버지의 부인이었던지 뭐 하여튼 하고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왕비가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 만세수는 우리말로 하면 다른 말로 하면 만수무강이라는 뜻입니다.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범민케 말며 낯빛을 변할 것이 아니니이다. 왜 그렇습니까? 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있어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라.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여 이 제국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왕이 부른 이 박사들이나 이 사람들하고는 질적으로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사람입니다. 이 사람 마음속에는 신들의 영이 거하고 있어서 총명이나 지혜나 명철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아주 사람들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부르시오.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죠? 이 사람이 누군지. 이 사람이 우리 다니엘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부릅니다. 12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누구를 부릅니까? 이 다니엘의 마음이 이제 13절부터 부르지만은요. 이제 12절. 이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모여 꿈을 해석하며 엄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뭐라고요? 파할 수 있으며 있음이라. 이 요번에 지금 이거 의문을 파할 수 있음이라는 새 성경에서는 풀 수 있었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풀 수 있었나이다. 의문을 파할 수 있음이라. 이제 누구를 부르소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러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듯. 오늘은 여기까지만 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제국의 왕이라도요.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 다니엘서 5장은 제국의 멸망을 얘기한다 그랬죠. 바벨론 멸망을 얘기합니다. 이거를 어느 각도에서 봤습니까? 지금 왕과 왕궁에 있는 거로만 봤습니다. 그런데 5장 지금 12절, 13절 뒤로 쭉 가면은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걸 멸망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멸망시키는 것도 왕이 밤에 자는데 이 지금 이란 지역에 있는 페르시아가 와서 이 바벨론을 멸망을 시켰습니다. 그것도 그냥 어느 왕이 와서 죽여버리고 왕이 됐다 이렇게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지금 그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역사는 어떻게 진행될 것 같아요? 한 나라의 제국이 멸망하고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그걸 이렇게 엎었을 때는 지금 왕궁에서 왕 두 사람만 보면은 와서 죽여가지고 왕이 됐다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바깥에 군인들은 어떨 것 같아요? 바깥에 백성들은 어떨 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제국이 바뀌어버리고 왕이 등장하고 나라가 바뀌어버리고 그럴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지금 성경은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한 왕을 바꾸고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멸망시키고 새 나라가 등장할 때는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습니다.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그런 데로 막 쏠려갑니다. 그런데 성경의 오늘 관심은 그냥 요 관심이기 때문에 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제국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이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떨 때는 왕도 갈아치우고 어떨 때는 대통령도 갈아치우고 어떨 때는 나라가 약하게 지기도 하고 강해지기도 하는 이 가운데서 지금 요 간단하지만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어마어마한 고통 가운데서 막 휩쓸려가면서 하나가 세워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인간 역사라면 하나님이 다 쥐고 흔들지만 다 쥐고 가지만 그 속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로로 잡혀가야 한다. 너희들은 우상 숭배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가야 된다. 그렇게 계속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쉽게 잡혀가질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문을 꽁꽁 닫고요. 한 2년 얼마를 버팁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사람들 다 굶어 죽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오늘은 내 아이, 내일은 당신 아이 이럴 정도로 아이들까지 잡아먹으면서 거기서 버텼습니다. 그러면 일반 사람들의 생활이 어떠했겠습니까? 신앙생활은 어떠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는 잡혀갑니다. 왕족들은 다 어떻게 이렇게 왕도 막 이렇게, 이게 뭐 이렇게 눈도 뽑히고 막 혀도 잘리고 막 이러면서 막 끌려갑니다. 역사라는 것은, 전쟁이라는 것은, 그리고 한번 올라왔다 내려갔다는 여러 것들이 있을 때에는요, 어마어마한 고통이 일반 사람들에게는 따릅니다. 5장이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되어 있지만, 내일도 이제 보시고 5장 끝나는 것까지 우리가 몇 번에 걸쳐서 보지만은요, 이제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런 성경 읽을 때는 그냥 아 이래서 이랬구나 그러면 성경을 잘 못 보는 겁니다. 이래서 이랬구나는 성경이고 그러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 제가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잡혀가라 그러는데도 어디를 붙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붙드는 게 아니라 애굽을 붙듭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와서 애굽을 확 쳐버리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위해가지고는 그냥 그대로 다 막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사드리던 모든 기기들도 다 하나도 안 놔두고 그냥 다 빼앗아 갔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때 사람들은 또 얼마나 또 죽어야 됩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것에 대해서 침묵을 많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인지라 그런 것을 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제가 자꾸 우리가 말세 성도로서 어쩌면 우리 자녀 때에는 더 어려울지 큰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유는 성도님들 지금껏 2000년 교회 역사상 이렇게 사회가 급변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천년에 걸쳐서 변해야 되는 것들이 며칠 내에 다 바뀌어버립니다. 며칠 내에 수천 년 걸려서 뭐 했다는 그런 것들이요. 막 지금 정치 세계는 조금씩 이렇게 바뀌어가지만 그 정치 세계를 뒷받침하는 모든 것들은요, 막 휙휙 바뀝니다. 얼마나 지금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그런 시점으로 들어가는지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편안하니까 내일도 갔겠지, 모레도 갔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러시아의 대통령 어떻게 뽑아요? 러시아의 대통령? 그런데 푸틴이 그냥 쥐고 있습니다. 푸틴이. 중국은 어떤 것 같아요? 중국도 자기들 그 대회에서 추대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갑니다. 그런데 원래 나온 분석은 뭡니까? 지금 있는 그 주석이 자기가 통치를 오래 할 그런 거를 다 만들어 놓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나라도 덩소평이라는 사람이 막 혁명을 일으키고 한 뒤에는 제법 이렇게 기간을 두면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정치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중국에 있는 사람도 오래 할 그걸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미국은 오래 할 수가 없죠. 암만 많이 해도 몇 번 해요? 두 번밖에 못 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 다음에 된 사람은 동성애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참 세상 돌아가는 것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참 급박하면서도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40일 금식 기도하자는 뜻 아닙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제일 어렵고 힘든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교회를 제일 먼저 어렵게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마귀는 세상 정치에 관심이 없어요. 세상 정치를 이용을 하지만은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제국 하나가 하나님께서 쓰러뜨리는 그 과정 가운데서 너무너무 이 벨사살이 교만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모독하고 그리고는 자기들 꼭지가 돌았는 그때 하나님을 막 내팽개치고는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저녁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데려갑니다. 이제 내라고 보시면 이 사람을 데려갑니다. 그리고는 페르시아가 와서 이걸 잡아버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그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 잘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교회를 주셔서 또 교회를 섬기게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 잘 붙드시고요. 세상 돌아가는 거 잘 보고 자녀들, 가정을 우리 신앙으로 잘 끌고 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제국의 큼직한 역사라서 그냥 우리는 읽고 치우고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성경 읽는 버릇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잘 보게 하시고 그런 일이 있을 때 백성들은 참 피눈물을 흘리면서 죽기도 하고 참 수많은 고통이 따르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마지막 시대에 이런 일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표적이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어렵게 만들고 잡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 참 신앙생활 못하는 그런 분위기로 가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영적인 감각을 주셔서 우리가 사는 미국과 우리의 조국과 이북과 러시아와 하나님 중국과 그리고 일본과 여러 주변을 잘 살펴보고 오늘을 하루하루 그냥 살지 말게 하시고 참 나라와 국가들 또 정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더 진지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분들을 기억하시고 오늘과 내일에 있을 장례 예배도 하나님 기억하셔서 은혜롭게 인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